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저 노랑나비는 말이야, 겨울이 돼서도 죽지 않았던 배추잇나비가 이듬해에 노랗게 변해서 돌아온 거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간이 걸려야 가능한 아주 멋진 일. 오늘은 그런 문장으로 북카페 문을 열어볼게요. 5월 22일 금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Amazing Day였어요.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영화로도 만날 수 있고 책으로도 만날 수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걸어도 걸어도 속 한 문장을 남겨봤습니다. 저 노랑나비는 말이야, 겨울이 돼서도 죽지 않았던 배추잇나비가 이듬해에 노랗게 변해서 돌아온 거래. 이 문장처럼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이 있죠. 어떤 일 앞에서 속도를 가늠하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리석고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북카페가 배달하는 다섯 개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열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즐기시면서 저에게도 언제든 편안하게 말 걸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EBS 라디오 앱을 반디 이용하시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북카페 또 멋진 만남들 많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멀리 가시지 마시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 반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실 때도 휴대폰 놓치지 마시고 챙겨서 가세요. 5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전하는 북카페가 배달하는 다섯 개의 이야기. 이번 주 주제, 시간이 걸리는 일의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5년 전, 한 아이를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장남. 그의 기일이 되면 무뚝뚝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의 역할을 맡아야 했던 차남이 한 집에 모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고인과의 추억을 되뇌기도 하고 어제 있었던 일 같은 근황을 나누고 가끔 슬퍼하고 자주 웃고 또 길게 헛헛해하며 그날의 시간을 보냅니다. 해가 갈수록 붉은 기가 옅어지는 것 같아 이 계절이 되면 어머니는 꽃을 올려다보면서 매년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마다 누나에게서 그럴 리 없다는 핀잔을 듣는다. 어머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옛날 사진을 보여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 이곳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15년 전 고인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아이였죠. 그 역시 15년째 고인의 기일이 되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아이를 고인의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마치 장남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의 제사에 매년 찾아온다는 것. 차남은 그것이 얼마나 괴로울지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차남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부르는 거 그만해요. 좀 불쌍하잖아. 우리 만나는 것도 괴로워 보이고. 차남의 말에 무심한 표정으로 답하는 어머니의 대답. 그래서 부르는 거 아니니 벌써 잊어버리면 곤란하지. 그 아이한테도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쯤은 괴로운 날이 있어도 괜찮아. 어머니의 대답에 차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남은 더는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이 기억을 잊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걸어도 걸어도 반복해서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 흘러도 흘러도 또 몇 번은 더 흘러내야 찾아오는 맑은 물줄기.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어요. 비록 그 길의 끝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 지난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삶에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죠. 저 노랑나비는 말이야. 겨울이 돼서도 죽지 않았던 대추잎 나비가 이듬해에 노랗게 변해서 돌아온 거래. 우리가 걷는 길을 위로하듯 팔랑이는 저 노랑나비의 일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을 주제로 전한 북카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간이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짐 크로스의 타임 인 어 바틀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배달하는 다섯 개의 이야기.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직접 소설로 옮긴 걸어도 걸어도 속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저도 좀 잘 챙겨보는 감독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매번 다른 느낌으로 전하는 감독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렇게 챙겨보는 영화들인데요. 아마 맨 처음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봤던 게 바닷마을 다이어리였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굉장히 심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데 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것도 네, 몇 번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느 가족? 그건 아직 못 봤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보고 싶은 그 영화 리스트에 있습니다. 오늘 전한 이 걸어도 걸어도라는 작품에서는 1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떠나간 가족을 가슴에 담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자유롭게 최대한 넉넉하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좀 다른 의미의 시간 같긴 한데요. 시간을 저도 더 달라는 큐레이터 두 분, 저는 아닙니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와 책 큐레이션 전해주실지 기대해주세요. 카페인 분들 곧 큐레이터 두 분 모실게요.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의 큐레이터 두 분 나오셨네요. 황인찬 시인님, 최동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을 줘도 더 달라 고 외치는 두 분이신 거죠?
저희가 그럴 줄 몰랐어요.
예. 말해도 말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말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시간 우리 윤정 PD님 마치 어린이집 기린반 선생님처럼 너무너무 이 통제 불가능한 힘드실 것 같은 느낌에
예. 그러니까요. 하원을 시키는데 왜 가지 맞아요, 않는가.
맞아요. 계속 이 사람 이제 좀 저기 조용해지면 저 사람 여기서 또 왁자지껄 왁자지껄 이 기린반 아이들 어떡합니까?
저희가 잘해야죠. 네. 더 성장해야죠, 빨리.
예. 네. 지난주에 황인찬 시인님이 저희에게 시집 선물을 주셨어요.
네.
이 시집 속 시는 어디서 주로 쓰였나요?
네, 저는 시는 거의 다 이제 그 카페에서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네.
이게 집에도 이제 뭐 세팅을 다 해놓긴 해놨거든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네.
그런데 집은 어쨌든 침대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누울 곳이 많은 공간이니까 약간 조금 하다가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잠깐 눕고 다시 또 가가지고 하다가 또 잠깐 눕고 그러다 잠들고 뭐 이러다 보면 일이 도무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억지로 카페 나가는 편이에요.
아, 왜 카페에서 글을 많이 쓰는지의 이유를 지금 들으면서 알았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누워서 잘 수는 없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게 근데 가끔 엎드려 잘 때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
카페에서도.
네. 그렇죠. 있죠. 있죠.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창작을 위해서 즐겨가는 카페가 어디
근데
있나요?
근데 카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되게 뭐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뭐 좋은 음료, 좋은 이제 커피가 나오고 뭐 이런 곳들이 카페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 게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카페 중에는 요새는 이제 유행하는 게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터디 전용.
어, 맞아요.
혹은 작업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곳들을 막 찾아가요. 찾아가면 거기서도 이제 뭐 그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작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가득 맨날 보는 얼굴들이 맨날 거기 모여 있고
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가 집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죠. 아.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러니까요. 데 가시는군요.
네, 근데 그게 딱 스터디 카페는 아닌데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뭐 아니면 슬픈 대학원생이고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좀 그런 곳이
슬픈 대학원생 뭐죠?
마지막 장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살짝 묻어 가신 건가요? 그 대화 속에 아,
슬픈 대학원생이셨군요.
아 근데 또 보다 보면 카페에 슬픈 대학원생들이 보여요.
아 그래요?
서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슬픈 기운이 그 쌓여 있는 책과 함께 이렇게 있는 아. 사람들 다 슬픈 대학원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카페에 참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와서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소설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휙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이 구성 자체가 휙 지나가면서 남의 노트북을 뭐 오래 보진 않지만 구성 자체가 뭔가 소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어.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흠칫흠칫 놀라요. 어. 저 사람 뭘 쓰는
소설가인가?
거지? 이렇게 많은가? 막.
근데 정말로 소설 쓰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카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화장실을 갔든 어디를 갔든 네. 돌아다니다 보면 이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뭔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시집이든 소설집이든 올라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혹시 알아볼까 봐.
어,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러게요.
자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쓱 도망가요. 딴 데로.
이제 그날 쓰는 거죠. SNS에. 그쵸? 오늘 황인찬 시인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갔다.
슬픈 대학원생 같았다.
슬픈 대학원생 같았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비슷한 풍경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처구니 없게 제 옆자리에 노트북 그 키패드까지도 손을 올린 적도 있어요.
아 남의 건데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남의 건지 몰랐죠.
예. 어, 네. 세상에. 그러니까
제 거랑 똑같은 그 맞아요, 맞아요. 노트북이어서 앉았다가 딱 봤는데 그 노트북에 뭔가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흠칫 놀라면서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고 이 모습 혹시 그분이 보셨을까 싶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래 못 버티고 자리를 떴다는.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네요.
이런 일 자주 없나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보통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 그래요? 네, 흔한
노트북이
얘기였네.
비슷한 기종이 많으니까
바로 옆자리
응, 그럴 수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뭐 콘센트 남의 거 뽑고 이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아, 있으세요? 아, 이거 아, 저 근데 네. 근데 되게 쿨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랬어요. 뭐 그냥 다행이었어요. 너무
안 꺼졌으니까. 그렇죠.
아, 너무 다
노트북이라
예. 그런 적 들어 있어요.
저도 뽑은 적이 있는데
왜 뽑으셨어요?
집에 가려고 뽑았는데 아, 집에 가야 되니까 제 건 줄 알고 뽑았는데 제 게 아닌 거죠. 반대편에 게 제 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 노트북이니까 다행히 네. 뺀다고 바로 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다.
조심스럽게 다시 꽂아놨죠.
아 그분은 네,
그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뺀다고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 바로 드러나지 않게끔 굉장히 고요하게 처리하셨나 봐요.
이제 되게 조용히 해야게.
저는 뽑고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가지고.
아, 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꽂아놓고.
아, 이게 후 처리가 네. 중요하군요. 그렇군요. 네. 아, 나 너무 호들갑을 떨었어. 자, 아무튼간에 우리 여기서 또 시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네. 기린바는 어쩔 수 없네요.
네. 아, 이 창작의 장소와 관련된 큐레이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 큐레이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카페 멜랑콜리에서 마시는 시라는 주제로 시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카페 멜랑콜리. 이런 네. 이름의 카페가 있나요?
뭐 어딘가 있긴 할 텐데 뭐 이걸 진짜 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카페라고 하는 곳이 약간 뭐 사람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고 뭐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곳일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멜랑콜리한 기분으로 카페를 오가기도 하지요. 특히 약간 저는 카페에 앉아있으면 멜랑콜리해지는데요. 이제 원고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항상은 아니잖아요. 좀 이제 나의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취하시는 순간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런 순간 없고 근데
정말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같은데.
한편 끝내고 나서는 약간 그래도 이번에도 안 보기 흉하진 않게 그래도 한편 끝냈네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보기 흉하지 않게.
네, 근데 다시 나중에 열어보면 파일을 열어보면 그건 제 착각, 그냥 제 생각 이래가지고 항상
위대한 거였는데.
아 그냥 쓴 그 순간에는 고칠 데가 없어 보이고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보면. 아, 이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겸손하시다, 역시.
그러니까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성되는 순간에. 이거다. 드디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여운이 되게 길게 가는데.
심지어 여운이 길게.
아, 너무 좋다. 오늘은 완성됐다.
그러고서 이제 다른 사람 콘센트 뽑고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뽑았는데 내 게 아니네? 라는 생각도 하고.
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카페 많이 가시니까 내 이야기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카페 멜랑콜리에서 마시는 시에 담길 첫 번째 시 황인찬 시인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유리창에의 매혹 김행숙. 이 집에 자주 들르는 이유도 커다란 유리창 때문이라고 말했지.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들도 많아지니까. 뭐? 우리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부쩍 많아진 이유가 커다란 유리창 때문이라고? 100년 전 젊은이들에게 유리창은 모던하고 신비로운 물체였어. 세상의 모든 골목에서는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혼쭐나는 날들이 100년 동안 반복되었지. 유리창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다고 말할 때 너는 잠깐 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이 되었다. 이 바보야, 이렇게 환한 커피 전문점에서 유리창이 밤을 밀어낼 때 어둠은 거울 속처럼 너의 얼굴을 가져간다. 커피를 마시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번엔 꼭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저녁 6시 무렵부터 시작되는 마술을 볼 수 있지. 세상의 모든 커피 전문점 2층의 천장에 박힌 알전구들이 유리창 너머 허공 속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늘어서는 놀라운 광경을. 나는 저녁 8시에 청색 하늘에 떠있는 전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쩐지 친구를 한 명씩 한 명씩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리창 너머에서 사람들은 100년 동안 한결같이 유리창을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어 유리창을 통과하여 찻집으로 날아든 하얀 새를 보면서 유리창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새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행숙 시인의 에코의 조상에 담긴 시 유리창에의 매혹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마술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간 개념들도 좀 네네. 주의 깊게 보게 되고요.
그렇죠. 약간 방금 이제 낭독하는 동안 깔린 BGM도 되게 마술적인 느낌이라 읽으면서 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 느꼈거든요.
뭔가 타임머신 탔을 때 나 들려오는
그런 음악. 우주로 넘어가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약간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카페라는 공간에서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는 한쪽 벽면이 그러니까 외부하고 닿는 쪽 벽면이 다 통유리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시에도 나오지만 그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녁에 그 이제 거울처럼 변하잖아요. 그 유리창이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 거울처럼 변한 유리창에 전구들이 막 박혀 있는 걸 보면서 야 되게 아름답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 시인은 김영숙 시인도 이걸 놓치지 않고 또 그렇게 시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신 거죠.
카페 하면 황인찬 시인님은 이제 유리창의 이미지를 네. 먼저 떠올리시고 최동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카페.
좀 유리창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적절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카페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보는 건 테이블이거든요. 테이블 높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하러 카페에 가면 네. 높이가 중요해요.
네, 보통 일하러 가니까 그렇죠. 테이블 높이가 노트북을 쓰기 되게 적절한 높이일 때가 있고
맞아요.
아닐 때가 있고 그런데 아닐 때를 보면 카페 주인은 되게 원망하게 되죠.
카페 주인은?
이 카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테이블을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그쵸? 이런 느낌.
그렇죠. 카페 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런 테이블의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카페에 그냥 사람 만나러 이제 갈 때는
그렇죠.
편안한
그렇죠. 너무 높아도 안 좋긴 하죠.
그 테이블이 낮아도 뭐 살짝 뭐 음료를 좀 내려놓을 뿐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했네요.
아예 카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자나 테이블을 조정을 해서 높이든 뭐 아니면 좀 오래 앉아있기 좋은 정도든 이런 걸 조정을 해서 회전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불편한 높이를 산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네네.
저는 카페 하면 조명을 가장 먼저 떠올렸거든요. 이게 세 사람이 다 다른 부분을 이걸 네네. 다 모으면 카페가 되네요.
그러네.
유리창과 테이블과
좋은
조명.
좋은 카페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북카페인가요? 네. 네. 어떠셨어요? 최동민 작가님은 이 시 지금 황인찬 시인님 낭독해 주시는 거 네. 듣는 동안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저는 굉장히 마르케스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마술적.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인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는 이야기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와닿으면서 카페에 앉아있으면 사실 밖이랑 안의 공간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밖에 사람들은 되게 분주하게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안의 사람들은 안의 사람들대로 또 분주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일을 한다거나 카페 안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분주한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서로 말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카페에 모였을 때는 뭔가 우리가 제대로 회포를 풀어야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분주해 보이고 근데 그 분주함의 온도가 너무 다른 게 그 유리창 하나로 드러난다는 걸 되게 표현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뭐 신기한 감각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였어요.
저는 조금 슬프게 들렸어요. 이 시의 느낌들이 이제 보면 뭐 네 번째 연애, 이제 6시 정각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은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이제 또 제2의 어떤 네. 직업을 위해서 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 5연이 그래서 저녁 8시에 청색 하늘에 떠있는 전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쩐지 친구를 한 명씩 한 명씩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네 저를 맞아요. 좀 후회 파는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사실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저도 항상 그런 편인데 저도 전역이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저녁에도 항상 뭔가 컴퓨터 켜놓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그 저녁 6시 후에 어둠이 내려오면 그 공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리창이 거울로 변하면서 그 아름다운 전구들이 공중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술 같은 풍경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전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친구들 한 명씩 한 명씩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잘 읽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되게 좀 슬픈 혹은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들을 얘기하는 좀 그런 대목이 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뭐 고단할 수도 있고 이야기하다가도 고단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수다도 많이 떨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네. 지금 벌써 고단해지셨나요?
아, 그래서 우리, 지금 고단해 보여요?
소리 벌써?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많이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창이 거울로 변하고 거기에 조명들이 이제 이렇게 박히고 하는 걸 보면 순간, 이 순간이 슬프고 혼자 같지만 약간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 이상한 그 취기도 오잖아요.
맞아요.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시에도 약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전국에 그 모든 카페들이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커피 전문점 2층에 천장에 박힌 알전구들이 이렇게 하늘로 막 이렇게 늘어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모든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안도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슬픔이 되기도 할 테니까요.
이 마지막 행도 너무 인상이 깊은데요.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마지막 행이 이제 그 유리창을 통과해서 찻집으로 날아든 하얀 새를 보면서 유리창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새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홀잡거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경우에 이제 유리창을 뚫고 새가 들어와 버린 건데, 그러면 유리창이 가짜일까 새가 가짜일까 사실 알 수 없는 되게 약간 마술 같은 이 시는 지금 안과 밖이 계속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술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그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왜 2연의 유리창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바로 3연에서 그 너를 보고 그렇게 말한 너를 보고 바보야 그렇지 않아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 유리창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최동민 작가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 존재 하나가 사실은 그 안과 밖이 서로 다 환하게 보이는데도 보이는데도 그 공간이 서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갈리면서 안과 밖이 분리가 되고, 근데 한편으로 때로 한순간에는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유리창을 뚫고 새가 날아왔다는 거 역시도 좀 그런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과 밖이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유리창이 가짜이든 새가 가짜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과 밖이 그 함께 뒤섞이는 순간, 그 순간의 마술을 마지막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되게 어디 안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쉰다는 느낌과 함께 모르는 타인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 안과 밖이 그런 면에서 뒤섞이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카페라는 공간의 특징을 유리창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사실 이 시는 저희가 카페 얘기를 한참 하게 됐지만 유리창이 메인에 있는 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창의 속성에 대해서도 되게 잘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카페들이 이렇게 통유리를 이렇게 뭐 한 면쯤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속성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꿰뚫어 봤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이 보이고 밖에 있어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공간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유리창. 최근에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선물 받았거든요. 아. 그걸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카페에서 쓰니까 딱 쓰면 되게 고요해져요. 카페에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뭐 밖에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뺄 때가 있거든요. 빼면 그 밖에 소음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아.
근데 확 들어오는 그 순간이 약간 그 유리창 그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과 비슷하다는 아. 느낌도 들고 여기서 말한 그런 새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게 드는데 딱 확 들어왔을 때 드는 보통의 생각이었으면 아 시끄럽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계속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딱 바깥 소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약간 안도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시적인데요, 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약간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 소음이나 그 백색 소음 이상의 그런 소음인데도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뭔가 이 공간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주변과 차단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는 그런 좀 묘한 기분이 들 일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시에 갖다 쓰겠습니다.
네, 두 분 끝나고 계약서를 네. 예.
깊고 깊은 예, 노이즈 계약서를
예. 뭐 몇 개 해결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네요.
오늘 유리창의 매혹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이지형의 오디너리 데이. 황인찬 씨님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시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시는요. 신현림 시인의 세기말 재즈라고 하는 시입니다.
앞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세기말이네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세기말 재즈 신현림. 카페에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빈 깡통처럼 가슴은 운다. 가슴은 구겨진다. 유리창 너머 옷가게가 썰렁하다. 누군가 자신을 사주기 기다리던 외투가 진저리 치듯 펄럭인다. 도시의 거리가 미끄럽다. 고층 건물들이 쓰러질 듯 불안해. 종말의 긴 장옷 매연이 몸에 감긴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기분에 휩싸여 볕집단같이 추운 몸을 웅크렸다. 다 찢어진 광고지가 밤바람에 휩쓸려 간다.
창비에서 나온 신현림 시인의 세기말 블루스에 담긴 세기말 재즈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이었어요. 정말 읽어주신 시 세기말 느낌이 물씬
그렇죠.
느끼더라고요. 예.
약간 이 외로움도 뭔가 세기말적인 외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 시가 네. 그리고 있는 모습도.
정말 이 외투가 진저리 치듯 펄럭이고
그렇죠.
예. 종말의 긴 장옷. 이 신현림 시인에게 이 카페라는 공간이 좀 세기말의 느낌을 전달해주고 더 물씬 이렇게 부추기는 공간 이었나 보죠?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제목이 세기말 재즈인데 시집 이 시가 실려 있는 시집의 제목은 세기말 블루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90년대 말에 중반 중반에서 말쯤 넘어갈 때 나온 그런 시집인데
네.
말하자면 이제 90년대 말에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세기말적인 그렇죠. 느낌이 어떤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고독이라면 고독일 것이고 아니면 외로움이라면 외로움일 것이고 불안이라면 불안일 그런 감정들을 이제 세기말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좀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정서를
네.
이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세기말 재즈라는 말도 언뜻 전 잘 다가오진 않는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세기말 재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세기말 블루스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블루스가 약간 더 느린 느낌의 움직임이라면
네.
재즈는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르면서 쓸쓸한 느낌이 때론 있기도 한 뭐 재즈가 모든 재즈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이 시에선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아서 뭔가 약간 재즈가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이 시는 무조건 대학로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 무조건
90년대 대학로 느낌. 신촌이나 대학로 그 느낌인데 거기를 홀로 걷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재즈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만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뭔가 이 시대 배경이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요즘 오늘날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서 품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뭔가 좀 더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한편에
네.
좀 더 뭔가 그런 개인적인 느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카페는 저희는 좀 일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되는
이미지가 좀 더 편안한 있는가 느낌이라면 네.
이때는 좀 더 묔가 외로 약간 바같이
맞아요
약간 외로움
조명은 조금 더 어두울 것 같고
맞아요 이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예 첫 구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페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네. 하면 그건 이제 내가 이 카페에서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홀로 계속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24시간 카페가 너무 많아서
네.
문을 닫을 때까지 있는 일이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 카페에는 지금 진동벨이니 이런 거 너무나 경망스러운.
아, 없죠, 없죠.
어, 그런 거 분명히 없을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테이블에 전화기까지는 있을 것 같지만. 네.
최소한 그러니까. 마키아토는 없을 것 같은 카페.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메뉴가 단촐하고.
약간 체리콕이나 이런 거 같이 팔고. 네. 파르페랑 같이 팔고.
아, 파르페. 진짜 오랜만인데요.
파르페.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저도 거기 꽂혀있는 그 우산이 맞아요, 맞아요. 막 지금 그 우산 살까지 딱 그려질 것 그렇죠. 같은 이미지예요.
과자도 그 동글동글 말려있는 그 과자 꽂혀있고.
그렇죠.
아, 세리말 카페가 있으면 가보고 싶네요. 네, 파르페 팔고 이런.
이번에도 유리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시가 또 그리고 있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카페에 앉아서 홀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는 전개 자체는 카페 문을 그 닫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그 이미지가 카페에 앉아서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막 그 펼쳐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카페는 좀 그런 곳이거든요. 앉아있다가 그냥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네.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니까 여기서도 그 바깥을 보는 그런 장치로서 창이 등장하죠. 이 근데 여기서 창은 이제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독을 더 부각시켜주는 장치인 셈이죠. 바깥에는 저렇게 사물들이 많은데 나는 홀로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시적 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거리가 미끄럽다. 이런 문장도 제 카페의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좀 차가운 이미지. 유리창의 속성 좀 차가운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는 구절 같기도 하고요.
그쵸. 저한테 약간 유리창의 차가움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라기엔 좀 그런데 어릴 때 처음으로 그 시를 보고 감동 같은 걸 했던 게 정지용의 유리창이었거든요. 그 정지용의 그 유리창의 첫 구절이 이제 그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서 뭔가 너무 팍 오는 거예요. 그 유리창의 느낌이.
네.
그 유리창이 이제 겨울의 유리창이 이제 김이 서려가지고 막 이렇게 걷다가 이제 뭐 바깥이 뿌예 보이기도 하고 손을 대고 이제 그 유리창의 어린 김을 손으로 닦아보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확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 시에서도 그 유리창의 그 차가운 느낌을 같이 놓여있는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세기말 재즈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들으시면서 하실 얘기 많으시죠? 라디오 어플 반디 이용하셔서 무료로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아직도 나의 소리를